VOA 세계 뉴스입니다. 인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7만 8,761명으로 집계돼 세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인도에서는 4일 연속 1일 감염자 수가 7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로 보면 613만 명인 미국, 384만 명인 브라질에 이어서 인도가 354만 명으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이 같은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봉쇄를 추가 완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어제 독일 베를린,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스위스 취리히에서 코로나 봉쇄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2,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85만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커노셔에서 어제 약 1,000명이 모여 경찰폭력에 항의하는 집회에 나섰습니다. 최근 경찰 총격으로 신체 일부가 마비된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의 가족들도 집회에 동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커노셔를 방문해 경찰들을 만나고 잇따른 시위로 인한 피해 상황을 파악할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블레이크의 아버지는 폭력이 없는 평화 시위를 당부했습니다. 블레이크는 지난 23일 자동차로 걸어가던 중등 뒤에서 경관이 쏜 총을 맞고 신체 일부가 마비됐습니다. 당시 자신의 세 아이들을 비롯해 목격자들이 있었고 상황을 담은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가 다시 확산됐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어제 미국령 괌에서 회담을 열고 북한을 비롯한 아시아의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완전한 이행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했으며 이에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생산수단, 운반수단의 완전한 제거가 포함된다고 밝혔다고 미 국방부가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북한의 불법 선박 간 환적을 막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에 일본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아울러 자국적 군대를 유치하는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현했다고 미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두 장관이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폐기를 위해서 안보리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최근 북한의 악성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경보를 발령한 데 대해 북한이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오늘 홈페이지에 자금 세척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미국의 경보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담화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있다며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제기하려는 것은 국제적인 대조선 압박 책동을 합리화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사이버 범죄의 원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6일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안보, 기관시설 안보국, 재무부, 연방수사국, 사이버 사령부 등 4개 기관은 빅을 보이즈라고 명명한 북한 해킹팀이 현금 자동 입출 금기를 활용한 금융 해킹을 제기하고 있다며 기술 경보를 합동으로 발령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3일 새벽 부산 인근에 상륙해 한반도에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기상청은 30일 마이삭이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동진 중이라며 3일 새벽 부산 북서쪽 20km 부근 육상을 지나겠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전역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 1일 전라도와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2일과 3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북한 조선방송은 이와 관련해 태풍이 조선 해협 부근을 통과해 조선 동해로 이동할 것이라며 함경 남북도를 위주로 동해안 여러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함경북도와 동해안 황해남도, 남포시 일부 지역에서는 다음 달 3일 센바람 주의경보가 내려졌고 동해안에는 해일도 예견되면서 특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7월 무역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났던 미국인 케네스 배시가 북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도 최원기,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후보 지명 투표가 진행되는 도중 행사장에 깜짝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Because we have to win. This is the most important elec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겨야 한다며 이번 대선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이날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1차 임기 중에 외교적 성과를 많이 거론했습니다. 특별히 북한 문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이에 앞서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자신의 중요한 외교 성과로 많이 내세웠습니다. 이 최 기자가 그 내용부터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미국의 그 차기 대통령, 다음번 대통령을 뽑는 이제 대통령 선거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상황인데요.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제 양당 체제죠. 그러니까 두 개의 당,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고 4년마다 그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제 차기 대통령을 뽑는 그런 구조인데요.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그 민주당은 이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그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이제 지명을 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그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열어서 기존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이제 대선 후보 또 부통령 그 후보로 이제 공식 지명한 겁니다. 선거는 이제 공정하게 뭐 자유롭게 진행이 됩니다만은 양당 양측의 입장은 조금씩 다른데요.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제 지난 3년간을 이제 백악관에서 집권해 온 거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해드려도 이제 대개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3년간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이제 잘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날 밀어서 재선을 하게 해서 보다 더 좋은 일을 더 많은 일을 하는 기회를 달라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이제 조 바이든 그 민주당 대통령 그 후보 입장에서는 일종의 도전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일을 잘 못했고 따라서 나를 뽑아서 미국을 다시 잘 좋은 나라로 만들자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지난 8월 24일 날 이제 공화당이 그 전당대회를 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제 지명하는 그런 행사를 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행사장에서 이제 깜짝 등장해서 그 연설한 거고 그 내용이 일부러 이제 들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눈길을 끄는 것이 이날 전당대회에서 일종의 그 공화당을 선전하는 홍보 영상을 들었는데요. 주로 그 북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 한 세 차례가량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그 외교 분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중에서 해외에 억류된 미국 시민들을 가장 많이 송환한 그런 그 대통령이다. 이것이 이제 축진적으로 부각을 했고요. 또 그 와중에 2018년 5월이죠. 북한에 있던 그 미국인들을 송환한 그런 그 얘기가 화제가 주로 집중 조명이 됐고요. 또 과거 그 대북 제재를 그 유엔 안보리에서 그 주도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이날 연사로 나와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밖에도 이제 외교 작업적으로는 이란 핵합의 탈퇴 그리고 예루살렘의 미국 대사관을 이전한 것 그리고 이란 핵합의에 미국이 탈퇴한 것 이런 것들이 주요한 외교적 성과로 부각이 됐습니다.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번 전당대회 중에 지지 연설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27일 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이제 장시간 연설을 했고, 이제 그에 앞서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트럼프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북한 문제를 외교적 업적으로 많이 꼽았죠.
네,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시에 중동과 아프리카를 순방 중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그 사전 녹화를 통해서 지지 연설을 녹화를 했고요. 네. 이 영상을 이제 그 전당대회 이틀째인 25일 날 영상을 통해서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그 현직 국무장관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직접 실행을 했고, 그러고 또 이제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직접 그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정상회담도 참석을 했고, 또 평양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생각을 전하고 이런 활동을 했는데요. 다만 이 전당대회에서 그 현직의 국무장관이 대통령 지지연설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그 논란이 잠깐 일기도 했는데요. 네네. 뭐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이제 폼페이오 장관 연설을 보면 그 중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문제 그 다룬 것 이것을 그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꼽았습니다. 긴장을 낮췄고 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였다. 이런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 모든 나라에서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효과가 있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그 정책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 또 자유를 온전히 지켰다. 이러면서 이제 북한 문제 또 중국 중동 문제 이런 것들을 대외 정책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실험도 없었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없었다. 이 점을 강조했고요. 또 그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을 데려온 점, 또 미군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한 점, 이런 점들도 거론하면서 북한에 인질로잡혀 있었던 미국인들, 또 한국에서 싸운 영웅들의 유해,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아래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발맞춰서 공화당이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핵심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도 좀 간단히 살펴볼까요?
네, 미국 공화당은 이미 이제 그 백악관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 집권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요. 4년 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맨 처음 이제 그 백악관에 들어갈 때 채택된 당시의 그 정강 정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개 같은 그 정강 정책을 채택했는데요. 이번에도 그 66쪽의 그 정강 정책 그 책 이런 것을 채택했는데 북한과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북한의 비핵화. 이번에 아주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하겠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 정권의 그 위협에 대응한다 그런 게 있고요. 또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의 그 전자기파 영어로 EMP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려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북한 주민의 인권 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네 가지 내용이 이번 공화당 정강 정책에 담겼습니다.
네. 궁금한 것은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지 아니면 민주당의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길지 이런 이 점인데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아직까지도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약간 앞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조사 보면은 약 8%포인트 정도 앞서는 걸로 나타났고요. 또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53%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6%포인트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전보다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이고요. 또 특히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지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다. 이런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올해 대선의 향방을가를 그 6개 경합주가 있는데요. 애리조나, 플로리다,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렇게 6개를 6대 경합주로 꼽는데
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3%포인트까지 추격하면서 혼전 양상을 보인다.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이런 것들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아직 그 대선이 두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걸로 보기는 어렵고요.
예.
사실 4년 전 대선 때도 트럼프 후보가 뒤지는 걸로 나타났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네네. 앞으로도 이런 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많은데요.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특히 백신이 대선 전에 나올지 이런 점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경제가 계속 좋아질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악화되는지 이런 점들에 따라서 대선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양측 후보들 모두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큰 문제들이 있는데 양 그 후보들의 접근 그 방식이 참 많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 앞으로 이제 대북 정책도 크게 영향을 받을 텐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이제 지난 그 3년간을 통해서 자신의 그 북한에 대한 그 정책, 스타일 이런 것을 이미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이번에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기존의 그 정책이 계속 유지될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외교적 그것은 개인적 친분에 근거해서 미국 간 정상회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핵 문제 해결하자 또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자 이런 것인데요. 특히 앞서도 이제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뭐 지난달에도 북한과의 뭐 정상회담을 그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언급도 했었고요.
네.
또 만일 재선이 되면 빨리 북한하고 하겠다 정상회담이든 뭐 협상이든 이런 걸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 그런 입장이 아마 그 유지될 거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보고 있고요.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그거하고는 상당히 그 틀린 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이런 개인적 친분에 의해서 문제를 접근하지 않겠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나 이제 외교 정책으로서는 영어라면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이것을 이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그게 아니고 동맹을 강화하고 그런 입장을 계속 이제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정상회담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내실 있는 협상을 하고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협상가들을 힘을 밀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목이 되는 것은 그 미국의 전직 외교관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이고 바이든을 좀 그 지지하는 그런 하나의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주목해 볼 만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관계가 참 대단히 안 좋습니다. 또 이것은 뭐 당연히 한국에 대해서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데 이런 그 미중 관계 또 외교 관계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네, 일단 크게 보자면 미국의 대중 강경 노선, 대중 압박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아시다시피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중국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 외교와 무역 정책에서도 대중국 강경 노선을 유지하겠다 이런 점들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바이든 후보도 그 홍콩 문제 또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 티베트 문제 이런 곳에서 벌어지는 그 인권 탄압 행위에 대해서 강경 자세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압박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도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정도로인데요. 민주당이 그 신장, 홍콩, 티베트 이런 문제 관련해서 중국과 충돌할 수 있고 또 무역 관련해서도 미국의 유리한 새로운 규칙을 중국에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중국 관영 매체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다른 대외 정책은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걸로 보이는데요. 바이든 후보는 미국 리더십의 복원 이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유럽 정책에서 그 전통적인 동맹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방위비 등을 문제 삼으면서 지금 동맹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는 그런 것을 비판하면서 동맹을 강화해서 그렇게 세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그런 대외 정책을 펴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 대선은 북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시를 하고 있을 텐데요. 북한이 혹 11월 대선 전에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네, 뭐 가능성이 뭐 없진 않습니다만은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북한이 이렇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어떤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뭐 미사일을 쏜다든가 그런 적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 그때와는 상황이 좀 달라서 도발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만일 북한이 10월이라든가 뭐 9월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그 미사일을 쏴서 이제 도발을 하게 되면은 미군이 이제 여기에 즉각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북한이 스스로 이제 좀 난처해질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현재 그 북한은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제 협상 이것을 이제 바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만일 북한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는다. 이것을 자신의 그 하나의 그 정치적 외교적 업적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네. 북한이 이제 그걸 쏘게 되면은 그 같은 업적이 날아가는 거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난처해지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난처해지면 북한이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하고 나중에 그 협상하기가 곤란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뭐 쏠 수는 있지만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북한이 도발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는 10월 10일이 이제 노동당 창건 75주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 새로운 무기를 좀 선보이지 않겠나 이런 관측들은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 함경남도 신포에서는 계속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 그런 조짐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지난 5월에 신포조선소에서 미확인 물체가 하나가 포착이 됐습니다. 위성사진을 통해서 포착이 됐는데
네.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가 이 미확인 물체 16m 길이의 특이한 선형 물체가 포착됐다 이렇게 공개를 해서 주목이 됐었는데요. 지난 7일에 촬영된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서 이 물체가 소형 유인 잠수함으로 보인다. 이런 그 전문가, 잠수함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5월에 촬영된 사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잠수함 상부의 돌출부 이런 것이 최근 사진에서 발견된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 돌출부가 승조원들의 안전한 출입을 위한 시설이면서 만약에 그것이 무인 잠수정이었다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북한이 무인 잠수정을 개발할 기술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유인 잠수함, 그중에서도 소형 잠수함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잠수함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건데요. 지금 그 신포 조선소에서 이렇게 그 새로운 잠수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이번에 분석한 전문가의 주장입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사진 한 장만으로 판단하긴 힘들지만 기존 잠수함과는 분명히 다른 유형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건조 과정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26일 연설을 하면서 북한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요. 이 연설 내용도 간단히 좀 알아볼까요?
네,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26일 그 하와이에서 연설했는데요. 주로 그 태평양에 대한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미국은 그 태평양 주도에 대한 그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가 목표고 우리의 정책,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많은 그 교섭을 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의 미래와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제 그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외교적 노력은 그 국무부가 이끄는 내용이고 국방부는 이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국무부를 지원하는 것이 임무다 이런 원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과 중국의 무역은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생명줄인데 7월 무역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먼저 이 7월 북중 무역 규모부터 좀 최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북한과 중국의 이제 7월 무역량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중국 자료에 따르면 그 7,3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전달보다 그러니까 6월보다는 한 24% 감소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북한은 그 중국에 대해서 약 그 800만 달러 가량을 수출을 했고요. 또 중국으로부터는 6,500만 달러어치의 물품, 제품 이런 것을 그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7,300만 달러다, 무역량이 이거다. 그러면 이것이 그 많은지 적은지 잘 감이 안 오는데요. 과거에 북한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제재를 받기 이전에는 한 달에 이제 석탄 이런 걸 많이 수출했는데요. 예. 매달 약 한 2억 달러 가량을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그 7월 무역량이 7천만 달러 수출이 한 북한의 수출이 800만 정도니까요. 여기 뭐 한 3분의 1 가량 이렇게 그 밖에는 수출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역시 북한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외환난, 경제난, 외환난이 상당히 심각하다. 수출이 안 되다. 이런 하나의 그 징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의 수출이 이렇게 급감한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앞서 최 기자가 말씀하셨는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가장 주된 이유고요. 올해 초에 북한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대중 수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였습니다.
예.
2016년까지만 해도 연간 수출 금액이 25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가 됐었는데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때문에 그 석탄, 철광석 이런 주요 광물의 수출을 비롯해서 섬유 제품 또 해산물 이런 것까지 금지가 되면서 수출이 급감했고 결국은 지금 현재 수준에 이른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보면 전년도보다 72.3%나 줄어서 2,900만 달러에 불과를 했습니다. 수출품도 대북 제재로 인해서 많은 품목들을 수출할 수 없다 보니까 또 전기 에너지나 인조 후견 뭐 이런 것들로 대체가 됐고 또 그러면서 시계 뭐 이런 것들, 가발 이런 것들이 지금 수출되는 상황인데 예. 액수 자체가 상당히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난 2018년 이후에 북한이 이런 외화 수입만 70억 달러가 된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이렇게 많은 돈을 벌이가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참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제 하나의 추산을 한 건데요. 예. 만일 이제 북한이 제재를 안 받았다면 어느 정도 수출했을까 이런 얘기인데요.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만일 수출을 그 제재를 안 받고 수출을 계속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다면은 연간 한 25억 달러 정도를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75억 달러 정도를 수출했을 텐데 지금은 지난 3년간 보면은 이제 제재로 인해서 올해는 뭐 기껏해야 한 6천만 달러밖에 안 되고요. 또 작년에는 그거보단 좀 많지만 작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75억 달러에서 5억 달러를 뺀 겁니다. 지난 3년간 원래는 대로 하게 되면 75억 달러를 됐을 텐데 얼마나 줄었을까 그러고 봤더니 70억 달러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지난 3년간 제재로 인해서 벌 돈, 그러니까 75억 달러를 벌 수 있는데 5억밖에는 수출 못했으니까 예. 70억 달러 되는 굉장히 많은 돈이 날아갔다 이렇게 이제 그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수출이 안 되면 돈이 없어서 중국으로부터 각종 원자재를 사올 수도 없는 상황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는 원자재들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그걸 가공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게 북한의 상황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돈이 없어서 원자재를 못 사오면 생산을 못하고 생산을 못하면 수출을 못하고 수출을 못하면 또 원자재 사올 돈이 없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건데요.
예.
전문가들은 바로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운영을 위해서 각종 물자 수입이 필요한데 이런 점들이 차단되고 있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기본 물자를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는데 중국에서 지금 석유 등 에너지는 물론 기계, 원료, 각종 부품 수입이 중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지적인데요. 따라서 대북 제재 또 코로나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북한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는다. 따라서 그 북한의 중공업 분야 이런 데도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북한 경제 앞날이, 북한 산업의 앞날이 밝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여파로 들 수 있는 게 이런 그 국가 산업 분야들 큰 공장들에는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을 텐데
예.
이런 생산을 못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일할 데가 없고 결국은 북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그런 변화가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또 사회의 불안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또 발생을 해서 참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는데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다면서 북중 국경을 봉쇄를 했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진 게 있나요?
네, 조금 뭐 그 무역이 뭐 느는 그런 그 조짐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보면은 지난 1월 말 그 북중 국경을 폐쇄한 이후로 상당한 그 경제난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가난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돈이 없어서 외환난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이 와중에 또 코로나 방역을 한다면서 이제 사람 간의 접촉을 막아서 장마당도 잘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한 지난달인가요? 그 무슨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평양 시민들의 생활보장 이런 것을 이제 직접 지시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뭔가 그러고 봤더니 채소 그러니까 북한 말로 하면 남새가 지금 잘 공급이 안 되고
네.
또 지붕이 뭐 물이 새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뭐 숫자 통계 이런 건 안 나왔습니다만은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어렵게 그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무역도 안 되고 장마당도 장사가 안 되면 주민들은 정말 이제 뭐 마지막에는 이제 불만이 커져서 참 그럴 뭐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장마당은 북한 주민들 생활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북중 무역이 줄면서 수입도 대폭 줄었고 그렇게 되면 장마당으로 들어오는 물건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오르고 따라서 주민들 생활이 더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팔지 못하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악순환 이런 것들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불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외부적으로 알려지고 이런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하거나 또 이례적으로 경제계획 달성이 미진하다 이런 점을 인정한 점도 그렇고요. 또 당 행사에서도 외부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당면한 그 내부 위기 극복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들 이런 것들 모두 보면 지금 어쨌든 경제난, 외화난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있고 이것을 다독이는 게 아마 지금 북한 그 정권의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코로나 여파 또 대북 제재 따른 경제난 여기다가 홍수 또 태풍 이런 피해를 해결하는 게 급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실패를 인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이렇게 새로운 경제계획 뭐 세워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닐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에 그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미진하고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아주 대놓고 한 건 아니지만 그것을 언급을 해서 이제 이것이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따라서 이제 북한은 내년 1월에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 5개년 계획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그 이 같은 제재가 계속되고 제재로 인해서 무역 거래도 안 되고 장마당도 안 들고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도 이것이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진짜로 경제난을 풀고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으로 경제를 살리고 싶으면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내려서 비핵화 또 미국과의 관계 개선 또 한국과의 경제 원조 또 중국과의 경제 지원 이런 걸 받아서 경제난을 해결해야지 새로운 무슨 경제계획이 세운다고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토안보부가 북한이 해킹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현금 자동 입출금 시스템에서 돈을 훔치려 한다고 경고를 내렸는데요. 이 내용도 간단히 정리를 좀 이 기자가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 북한 정찰총국의 지휘를 받아서 2014년부터 활동해온 비글 보이즈라는 북한 해킹 단체가 지난 2월부터 전 세계 은행들을 대상으로 ATM, 즉 그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노린 현금 탈취를 재개했다. 이런 경보 내용입니다. 안보부 산하의 사이버 안보 기반 시설 안보국 또 재무부, FBI, 사이버사령부 등 4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예.
2015년부터 한국과 일본 등 전 세계 38개국의 금융 전산망이 이 비글보이즈라는 북한 해킹 단체 표적이 됐고요. 이 단체가 2015년부터 20억 달러를 훔치려고 시도한 걸로 추정된다. 이런 것이 이번 경보의 발표인데 특히 지난 2월부터 활동을 재개했으니까 여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 경보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났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북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케네스 배 씨가 누구인지 또 뭐 소송을 제기한 배경은 무엇인지를 좀 책임자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케네스 배시는 그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종교활동 혐의로 이제 북한에서 체포가 돼서 노동교환연 이제 15년을 선고를 받고요. 수감 생활했는데 2013년에 이제 석방이 돼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그 알아보니까 8월 17일 날 미국 법원에 이제 소송을 그 제기했는데요. 북한에 그 수감돼 있는 동안에 굉장히 막심한 그 정신적 고통을 받고 또 경제적 피해를 봤다 이런 그 내용인데요. 북한의 그 리성권 외무상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같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배상해라 이런 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뭐 이전부터 좀 궁금해지네요.
네, 배 씨는 소장에서 이번 소송이 테러 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그 외국 주권 면제법 FSIA라고 하는데요. 이 조항을 근거로 명시를 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 즉 주권 면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이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미국은 국내법으로 이런 주권 면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976년에 제정된 외국 주권 면제법이 바로 그것인데요. 타국이 미국을 상대로 행한 상업적 활동 또 테러 행위 등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주권 면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한 겁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가족이 제기한 소송, 또 중국에서 북한으로 납치됐다 이듬해 평양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가족이 제기한 소송, 또 푸에블로 성적원과 가족들이 제시한 소송 등이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공식 지명했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과 중국의 7월 무역액 관계 그리고 북한에 억류됐던 케네스 패시가 북한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보지영입니다. 에이브라햄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았습니다. 존슨은 링컨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초라한 통나무 집에서 태어나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흑인들에 대해서는 링컨 대통령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앤드류 존슨은 1808년에 미국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요. 14살 때 형과 함께 재단사 견습공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견습공은 거의 노예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았는데요. 몇 년 동안 참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형과 함께 달아났습니다. 혹시 붙잡혀갈까 봐 여기저기 떠돌다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왔고요. 온 가족이 테네시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조그만 양복점을 운영했는데요. 사실 난 그때까지 글을 쓸 줄을 몰랐습니다. 재단사 견습공으로 있을 때 읽는 법을 배우긴 했는데요. 문법이나 작문, 산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한 뒤에 아내 일라이자에게서 글 쓰는 법을 배웠죠. 난 양복점에 온 손님들과 논쟁을 벌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논리정연하게 주장을 펴니까 상대방이 논쟁에서 날 이기지 못했죠. 그걸 눈여겨본 사람들이 내게 연설가로 나서라고 권유하더군요. 그러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앤드류 존슨은 전임 링컨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아주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했는데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타고난 말재주 덕분에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And so he started giving speeches on politics.
그래서 당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아주 낮은 단계부터 공직선거에 출마해서 차츰 위로 올라갔습니다. 시의회 의원으로 출발해서 시장, 하원의원, 주지사를 거쳐서 상원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역사학자이자 법학자인 아네트 골든 리드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앤드루 존슨은 공화당 소속인 링컨 대통령과 달리 민주당 소속이었고요. 주의 권리와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전형적인 남부 출신 정치인이었는데요. 그런 인물이 어떻게 해서 링컨 대통령의 부통령으로 선택됐을까요?
Because he was from the South and from Tennessee.
존슨이 남부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존슨의 출신주인 테네시주는 당시 남북의 경계선에 있었죠. 그리고 존슨은 미 합중국에 충성한 유일한 남부 출신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존슨은 주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미 합중국에 대한 신념도 갖고 있었거든요. 미 연방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부주들이 미 연방에서 탈퇴하자 남부 출신 의원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요. 하지만 존슨은 계속 연방에 충성했고요. 워싱턴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앤드루 존슨은 남부에서 반역자란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북부에서는 영웅으로 축해 세워졌는데요. 링컨 대통령은 그런 존슨을 높이 평가해서 테네시 군정지사로 임명했고요. 1864년에 두 번째 임기에 도전하면서 앤드루 존슨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남부 출신 정치인과 함께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남북이 다시 합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마침 북군이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링컨과 존슨은 그해 대통령 선거에서 큰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남부 연합군이 항복하고 며칠 뒤 1865년 4월 14일 워싱턴 시내 포드 극장에 총성이 울렸다. 영국을 관람하던 링컨 대통령이 존 윌크스 부스의 총격을 받은 것이다. 이날 모든 것이 부스의 원래 계획대로 진행됐더라면 앤드루 존슨 부통령도 무사할 수 없었을 텐데. 부스의 공모자가 마지막에 겁을 먹고 달아나면서 존슨 부통령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다음 날 세상을 떠난 링컨을 대신해서 새로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부통령으로 내세웠던 앤드루 존슨이 새 대통령이 되자 공화당은 당황했습니다. 남부 출신 인종차별주의자에게 남부 재건과 흑인들의 장례를 맡기게 됐기 때문인데요. 아네트 골든 리드 교수의 설명을 다시 들어보시죠.
Because they had, you know, placed such hopes in Lincoln.
당시 공화당이 링컨에게 큰 희망을 걸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존슨은 링컨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고 링컨만큼 재능이 뛰어나지도 기량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존슨은 남부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대통령이 된 뒤에는 입장을 바꿔서 남부인들을 다시 정부에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미 연방에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과거의 노예를 소유했었었고 미 연방에 대항해서 전쟁을 했던 남부 정치인들이 다시 정치에 복귀할 수 있게 했고요. 링컨이 했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원들이 몹시 분노했죠.
그렇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의회가 휴회 중인 틈을 타서 서둘러 자신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수천 명의 남부 정치인들을 사면하고 흑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흑인 단속법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요. 흑인 단속법은 흑인들을 계속해서 노예와 같은 상태에 두려는 법이었습니다.
흑인들은 일정 시간 이상 골목 모퉁이에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한 시간 이상으로 오래 서 있으면 체포됐죠. 또 흑인들은 어디에 속해서 일한다는 계약서를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흑인은 끌려가서 거의 무료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흑인 단속법은 근본적으로 자유인이 된 흑인들의 자유를 다시 구속해서 다시 노예로 만들려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부가 흑인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KKK와 같은 인종차별 집단이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존슨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급진 공화당 의원들과 존슨 대통령 사이의 골이 점점 깊어갔습니다.
They wanted to bring blacks into full citizenship with voting rights.
급진 공화당원들은 흑인들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하길 바랬습니다. 흑인들의 투표권과 시민권을 보장하자는 거였죠. 온건파 공화당원들도 흑인들에게 완전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급진파는 나중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장 흑인들에게 완전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급진파라고 불린 건데요. 이들은 남북전쟁 당시에 10만 명 이상의 흑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미 연방을 위해 싸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투표권을 주지 않을 수 있느냐, 반드시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존슨 대통령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흑인들이 백인들과 똑같이 완전한 미국 시민으로의 대우를 받는 걸 원치 않았죠.
급진 공화당원들은 존슨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1866년 미 연방의회는 노예였다가 풀려난 흑인들을 보조하기 위한 해방 흑인국 법안을 통과시켰고 흑인들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민권 법안도 승인했다. 존슨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저항했지만 이들 법안은 의회 재의결을 거쳐서 법으로 확정됐고 의회는 대통령이 연방정부 관리를 해임할 때 반드시 상원의 승인을 얻게 하는 관직보유법까지 통과시키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했다.
문개한 존슨 대통령은 직접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86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돌면서 공화당을 공격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공화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존슨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 없이 에드윈 스탠튼 전쟁 장관을 해임하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연방 하원은 존슨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Well, he was impeached because he broke something called the
존슨이 관직 보유법이라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법은 나중에 폐지되는데요. 존슨이 탄핵 소추된 이유는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때마다 이를 거부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람들에게 법을 따르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죠. 대통령이 의회 정책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일단 법이 통과된 뒤에는 이를 충실히 집행해야 하는데요. 당시 의회가 흑인들에게 시민권과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니까 존슨이 계속 방해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상원에서 열린 탄핵 심판에서 간신히 한 표차로 탄핵을 모면했는데요. 1868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하려고 했지만 당의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통령이었다가 링컨이 암살당한 뒤에 대통령 자리를 물려받았죠. 클린턴 대통령을 제외하면요. 탄핵 소추된 유일한 미국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 재건을 관장한 대통령이었는데 당시 남부 재건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별로 훌륭한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평판을 받고 있죠.
네, 거리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앤드류 존슨 대통령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알더라도 대체로 부정적인 사실만 알고 있었는데요. 앤드류 존슨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존슨 대통령이 재임하던 중에 미국이 알래스카를 획득하긴 했지만 이는 대부분 윌리엄 헨리 슈워드 당시 국무장관의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잘한 일이라면 미 연방과 헌법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점뿐이라고 아네트 골든 리드 교수는 말했는데요. 다른 시대의 대통령이 됐더라면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당시 미국 상황에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존슨 대통령은 한마디로 국가 재건 사업을 다 망쳐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뒤로 후퇴시켰죠.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요. 새로 자유를 얻은 흑인 400만 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앤드류 존슨이 그렇게 흑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지 않고 있었다면 다음 100년 동안 미국이 인종 문제로 그렇게 몸살을 앓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인종 문제가 훨씬 일찍 해결됐겠죠. 물론 글도 쓸 줄 모르던 재단사에서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당시 미국이 필요로 하던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17대 앤드류 존슨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8대 대통령인 율리시스 그랜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몇 년간 대서양 우호협력 관계를 흔들기 위해 노력을 집중해서 기울였습니다. 또 러시아는 인접국들을 더 의존적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미 국제개발처는 지난해 여름 크렘린의 악의적 영향 대응책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유럽과 유라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와 자립성을 해치려는 크렘린의 시도를 약화시키고 우방국들의 민주주의와 경제체질을 강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러시아나 러시아 시민들을 겨냥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국제개발처의 유럽 유라시아 담당인 브록 비어맨 부행정관은 말합니다.
It's designed to help countries make their own decisions, to make them more self-reliant, to make them more independent, to allow them to decide.
비어맨 부행정관은 이 프로그램이 해당 국가들이 더 자립적으로 또 더 독립적으로 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은 네 개의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어맨 부행정관은 설명했습니다.
First and foremost, democracy and governance, which basically is an effort to help build democracies in all of our countries. Allow people to decide.
비어맨 부행정관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해서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끔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독립적인 언론 매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유언비어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뉴스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국가들이 에너지 독립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은 경제 문제로 해당 국가들이 누구와 손잡고 무역을 하고 싶어 하는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비어맨 부행정관은 크렘린과 달리 우리는 매우 투명하게 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과 그 관련 기업들의 불투명하고 부정한 상행위가 포함된다고 비어맨 부행정관은 지적했습니다.
We're looking to make sure that again, we help our countries be more self-reliant. They understand the agreements they're coming into or getting into with China.
우리는 국가들이 더 자립적으로 되기를 바란다고 비어맨 부행정관은 말했습니다. 비어맨 부행정관은 크렘린의 악의적 영향 대응책에 대해 알고 싶으면 국제개발처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usaid.gov, www.usaid.gov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